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우리는 기독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영적인 혼돈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 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거나 또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인지 드러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이 사도행전 2장을 읽으면서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2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그리고 또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사건이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리고 방언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 사건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건을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히 기독교의 가장 중심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사건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사건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는 무엇을 이루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온 세계에 밝히 전하고 드러내는 그 약속의 사건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따라서 교회에 임재하였고 그 결과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 2장이 가르쳐주는 분명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한 여기에는 우리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와 같은 현상도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난 현상들 그것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에 조카였고 특별히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방언이 처음 교회에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방언의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날 사람들도 이 방언을 다시금 하게 되었는데 이 방언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수많은 논란이 있고 또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혼란을 가져왔는지를 우리는 생각할 때에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경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오심은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제자들이 성령의 오심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오순절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성령의 임함을 경험하였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기도만 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에 이 성령의 임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시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준비하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지만 그들이 기도했다고 성령이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를 통하여서 이것을 잘못 이해한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난가 하면, 캐직 사경회와 같은 영국에서의 그 모임은 자신들이 성령을 기다리는 그와 같은 모임을 가지고 성령이 오실 수 있도록 준비만 하면 언제든지 성령은 우리에게 온다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자신들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이 성령의 오심과 부흥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그들이 도외시한 그와 같은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난 잘못된 가르침은 이 찰스 피니와 같은 사람들이 부흥은 우리가 기도만 하고 어떤 준비와 요건만 갖추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찰스 피니의 사역 가운데 큰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거기에는 또 수많은 잘못된 오류들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첫 번째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의 위치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기도만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르침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였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모여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령을 부어주시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기도로 준비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특별한 일을 행하기 원하실 때 먼저 사람들이 기도로 시작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흥을 이 땅에 허락하시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도록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역사 속에서 부흥을 살펴볼 때에 그것이 분명한 진리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첫 번째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누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하였는데 그들은 끈질기고 또 힘을 다하여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들을 최근의 역사 가운데서도 볼 수 있습니다. 1949년에 스코틀랜드의 그 뉴 헤브리디지에서 나눠가는 섬에서 일어난 이 부흥의 사건들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 리더들과 목사들은 그 섬에 영적인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이 나이가 80대 늙은 두 자매가 자신의 그 섬의 영혼들의 상태를 안타까워하면서 자신들이 기도하여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집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그 마을의 일곱 명의 젊은이들이 이 사실과 상관없이 자신들도 이 섬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영적인 부담감을 느꼈고 그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흙간에 모여서 그 섬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 섬의 영혼들을 위한 영적인 부담감을 가졌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하여 기도하여야겠다는 그런 영적인 부담감을 가운데 그들은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섬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그 섬이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기도로 나아갔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의 사건을 이해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1907년에 있었던 평양에서의 부흥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907년 이전에 한국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면 1884년도에 이 언더우드와 펜젤르가 한국에 와서 공식적으로 선교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한국교회가 놀랍게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하여져 갔습니다. 그런데 1900년 초반에 되었을 때 선교사들은 자신의 사역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뭔가 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교회에 지금까지 그 선교의 결과만 봐도 그들은 대단히 성공적인 선교를 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절대로 자신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고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교회에 많은 인간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영적인 위기 가운데 선교사들은 하나님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 있는 선교사들이 장로교와 감리교와 상관없이 매일 점심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정하고 이 한국교회의 영적인 갱신을 위하여 기도회를 시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한동안 기도하였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가 바쁜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무용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도회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그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디 선교사에 의해서 원산에서 먼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 평양에서는 매년 사경회가 있었는데 이 겨울철이 되면은 전국 각지에 있는 이 교회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전도자들과 집사들이 자신의 먹을 양식을 지고 평양으로 모여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2, 3개월간 집중적으로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들이 매일 저녁마다 집회를 하면서 기도회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기도는 하였지만 마치 교회의 지붕을 노수로 덮어놓은 것처럼 큰 어둠과 절망감 가운데 답답함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에 그들 가운데서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곳에 임하였고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임함을 시작으로 해서 한국교회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교회의 영혼들 가운데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는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성령의 강림과 충만함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끊임없는 기도 후에만 부흥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보내시는 사건이고 우리는 언제 그 부흥이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전에 영혼들 안에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영혼과 또 우리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기도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그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실로 이 스코틀랜드의 젊은이들처럼 이 교회 지도자들처럼 이 늙은 부인들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다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보고 이것저것 판단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보고 그저 영적인 나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그와 같은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이루어진 최초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기도하는 일에 그들의 모든 것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신들이 한 번도 생각하지도 못하였고 기대하지도 못하였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참으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런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도함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기도하는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모여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들은 아직 주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 알지 못하였지만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일에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며칠을 있었습니까? 40일을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제 성령이 강림하셨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2장 1절 말씀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은 유월절로부터 칠칠절이 지난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성천하신 후 일주일 내지는 열흘 동안 제자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하였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칠칠절, 초실절, 맥추절이라고도 불리우는 유대인의 추수감사의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추수의 기쁨이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영적인 추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는 3천명, 5천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믿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영적인 풍성한 수확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첫 수확에 불과하였고 그 뒤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수많은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추수의 절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오순절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로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가 언제 율법을 받았는가를 계산하였고,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기는 바로 이 오순절의 시기와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였고, 그들은 그래서 이 오순절에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 율법을 받은 그 날을 기념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선지자들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게 될 때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7절 말씀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은 그 법을 너희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일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언약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고 심겠다고 하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오순절에 이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누가는 이 일이 갑자기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그들은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성령으로 그들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은 그들이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어떤 일이 목격되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호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는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에게 세 가지 놀라운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 말씀에 나오는데 거기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깜짝 놀랄 만큼 강한 바람의 소리가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눈에 보였고 그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의 현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현상들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의 이 바람의 이미지, 그리고 불의 이미지는 항상 나타나는 것입니다. 언제 나타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강한 바람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실 때도 강한 바람을 통하여서 그 병거를 하늘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강한 바람은 일반적인 바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보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난 신적인 현현이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불은 무엇입니까? 이 불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함께하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볼 때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바람과 불은 어떤 신비로운 현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면 여기에 특별한 것은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과 다른 것입니다. 구약은 집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의 개별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타나시는 놀라움 그와 같은 은혜들을 우리 각자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지막으로 나타난 현상은 바로 그들이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배운 적이 없는 다른 언어로 말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교회의 보편성이 회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사건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바벨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인간들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시기 위하여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고 그리고 이 언어의 혼잡은 그들이 함께 할 수 없어서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임할 때에 거기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그들은 이 혼잡하게 된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들이 배운 적도 없는 그 말들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벨의 혼란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혼란케 된 언어가 역전되어서 이제는 모두가 알아듣게 되고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의 성령의 임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자들에 의해서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영혼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능력으로 임하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오순절의 성령의 임함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이 실현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누가가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세 가지의 특징 가운데 마지막 징표인 이 방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가 다루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5절 말씀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누가가 말해주고 있는 이 방언의 사건을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 방언의 문제가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성경에 이 방언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유일한 본문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언이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나오고 있고 19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서도 방언에 대한 교훈이 나오지만 그곳에서는 방언에 대한 어떤 배경이나 특징을 전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의 가르침은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2장 외에는 이 방언에 대해서 어떤 교훈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사도행전 2장의 교훈을 통하여서 방언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이 방언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방언은 성령의 은사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로 주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 인간이 임의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구한다고 우리가 구했다고 받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방언을 연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또한 이것이 우리 어떤 개인적인 경건의 유익이나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쉽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빨리 나아갈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언이 기도의 도구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방언으로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비밀한 말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진지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으로 기도의 모든 것이 다 충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특별히 오랜 시간을 기도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면 2시간, 3시간, 4시간, 몇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전혀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들은 오랜 시간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면 우리들은 깨어서 우리 자신의 말로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마음을 따라서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런 힘도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방언으로 오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대단한 오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거나 더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가능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방언으로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방언은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세계 각처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하여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즉 방언은 복음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은사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방언은 분명한 다른 언어들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이 배운 적이 없었던 다른 나라의 말들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2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각각 자기들의 말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방언이라는 것은 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듣는 사람이 각자 자기 말로 알아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 해석은 참 억지스러운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다른 나라의 그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각 곳,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은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보다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쿠레네, 리비아, 로마, 그리고 그레데와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가 다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듣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방언이었다면 방언을 통역하는 것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그죠? 그러하였기 때문에 우리들은 분명히 이것이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는 이 방언을 하는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방언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독특한 이 발음이 있었는데 마치 우리나라의 뭐 전라도나 경상도 사람들이 잘하는 발음과 잘못하는 발음이 있지 않습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잘못하는 발음이 있습니다. 이 발음이 이 방언에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른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경상도 사투리로 지금 경상도 사투리 발음으로 프랑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말이 분명히 프랑스 말이기는 한데 프랑스식 발음이 아니라 갈릴리식 그 사투리 발음이 섞인 프랑스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언어로서 주어졌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말로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뭔가 좀 이상한 어색한 발음이 섞인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그들의 은울하고 촌스러운 갈릴리 사투리 억양으로 각 나라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놀라서 이 사람들이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난 곳 방언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그들이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서 11절에 언급되어 있는 이 나라들은 다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살고 있는 지역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이곳으로 왔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라난 그 나라의 말을 예루살렘에서 듣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란 그곳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놀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방언이 본질적으로 언어로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였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고린도전서나 사도행전 10장 19장의 방언이 다른 종류의 방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20세기 초에 오순절 주의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을 하게 되면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방언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서 억지로 생각해낸 해석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방언이 그렇게 달라졌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또 바울이 방언에 대한 교훈을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이 다른 것이라는 것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도 바울도 새로운 다른 방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혀 가르쳐 주지 않고 있고, 오로지 방언에 대한 교훈은 이 사도행전 2장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들은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모든 방언은 이 외국으로서의 방언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 방언은 무엇을 하는데 사용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언이 외국어였다는 누가의 증언이 왜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유월절과 오순절이 되면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구원의 큰 일을 듣고 믿게 하려는 목적에서 방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온 그 나라의 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그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갑자기 갈릴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 말로 말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큰 일이라고 했을까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국어를 하는 일은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가운데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영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 영어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놀라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외국어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방언을 통하여서 자신들에게 해주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놀라서 이 일이 어찌된 일이냐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상한 말투로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오리라 한 그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밝히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일인지를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율법을 지식적으로만 자신의 그 종교생활의 규정, 규례로만 알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비로소 제자들의 이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원의 메시아라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회심하였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들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방언은 결코 우리가 더 쉽고 빨리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주신 은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언은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큰 일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은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교회를 어지럽히는 모든 어리석은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교회는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는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일은 역사를 통하여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나타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영적인 생기를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어떤 열정도 없고 열심도 없고 그리고 기쁨도 없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여 주셨던 것처럼 나의 영혼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영적인 삶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깊이 인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교회의 시작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자신들의 영혼의 상태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바로 이 일이 약속되어 있고 또 우리도 경험해야 하는 그와 같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